나침반 안에 있는 바늘은 언제나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나침반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바늘이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며 요동치지만 언제나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이 나침반의 바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역시 요동칠 수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가리키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분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에서부터 떨어져 있고 더러운 것에서부터 떨어져 있고 가증스러운 것과는 분별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악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죄악과는 구별되어서 떨어져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사실 누가 있겠어요? 남을 미워할 때도 있고 시기할 때도 있고 돈과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길 때도 있고 은밀한 생각들, 간사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폭력적인 생각들, 또 이기적인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떠오르면 나침반의 바늘이 막 크게 요동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거룩함에서 자꾸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안에 있는 경향성이라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죄악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함을 향하여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의 방향성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바로 그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이 19장에서 들려줄 텐데요, 너무나도 희한하게도 지금 거룩함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3절 말씀을 보시면 문맥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지금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제사를 드려라, 뭐 피를 뿌려 정결케 하라 이런 게 나오면 이해가 되겠는데 갑자기 3절에 거룩함을 얘기하다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거룩함이랑 부모 공경이랑 이게 무슨 상관성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갖게 되는 인간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부모와의 관계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맺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자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모 공경이야말로 거룩함의 필수적인 덕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따금씩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부모를 미워하거나 부모를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룩함을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물론 부모 중에도 용서하기 힘든 부모가 있다는 건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가정폭력을 행하는 아버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자녀에게 극심한 어떤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는 부모, 여러 부모 가운데 분명 건강하지 못한 그런 부모가 있다는 것도 분명 우리는 염두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경우들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에서 볼 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그것은 자녀들이 저지를 수 있는 큰 실수고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뒤에서 이 이야기가 좀 더 계속 이어질 거예요. 3절을 봅시다. 여기 보면 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식일은 본래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 모여요?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죠. 왜 주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안식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이 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쉼없이 일하지만 우리들은 주일날 노동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 드리는 날로 정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자,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헛된 것은 우상을 만드는 거겠죠. 신상도 마찬가지고요. 우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무를 깎아서 만들거나 돌을 쳐서 만들거나 금, 은, 그런 금속을 부어 만들거나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우상은 절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향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우상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뭐 부처님 돌상 같은 어떤 그런 형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약속하는 것들, 우리의 탐욕을 채워줄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는 순간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면서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돈도 재물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자기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 탐욕을 채워봐야겠다 하고 의지하는 것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것,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5절 봅시다. 5절을 보면 여기 이제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본래 제사를 드릴 때 다른 제사들은 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거를 번제단에다가 올려놓고 불로 다 태워버리죠. 번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가죽 빼고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리면 그 고기의 오른쪽 뒷다리와 그리고 이 가슴 부위에 있는 살은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에게 따로 떼어주거든요. 제사장의 몫이에요. 근데 화목제물은 독특한 게 뭐냐면 유일하게 화목제사만이 그 제물을 드린 그 사람도 그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자, 근데 이제 말씀을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제물을 언제 먹냐면 그 제물을 드린 날과 그 다음 날 이튿날까지 먹어요. 근데 이제 셋째 날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셋째 날까지 그것이 남아서 그때 먹거나 그걸 남겨두면 이 제사 자체가 완전히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근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당시에 드렸던 이 제물이 닭이나 뭐 조그만한 뭐 토끼 같은 이 작은 동물이 아니라 뭐예요? 소죠, 소. 양이고 염소예요. 예전에 시골에서 소 한 마리 잡으면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다 먹을 정도로 많았잖아요. 우리 교인들 함께 같이 야외 예배 나가도 우리 소 한 마리 못 먹습니다. 너무 많은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 이 화목제물을 보면 오늘 먹고 내일 먹고 그 다음에 셋째 날까지는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어떻게 다 먹을 수 있는가 하면 화목제물은 어때요? 우리 이웃하고 함께 같이 나눠야 돼요. 이거 드십시오. 남으면 안 되니까요. 우리끼리 먹을 수 없는 거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밑에 내려가서 친교하면서 음식을 나누는 게 오늘날로 보면 약간 화목제사와의 연장선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함께 친교를 나누면서 화목제물은 언제 드려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재결단할 때 드리는 거거든요. 그 기쁨과 감사를 이웃들하고 함께 나누는 거죠. 자, 이제 9절 봅시다. 계속해서 이제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9절 보시면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에 떨어진 것 다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남겨두라 그랬어요.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둘 때 땅에 떨어진 것 있으면 거두지 말고 그 남겨두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왜 그렇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땅 없는 이방인들, 떠돌이들, 나그네들,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농경사인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그 룻기에 보면 보아스의 땅에 들어간 룻이 이삭 줍기하러 나가잖아요.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인 거죠. 이삭이 떨어지면 죽지 말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주울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말은 쉬워 보이는데 농경사회에서 구슬땀 흘려서 한 해 동안 농사지은 그 열매 맺은 작물들, 그 곡식들을 그냥 그렇게 남겨두고 농부가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오늘날로 우리로 말하면 월급을 한 100만 원 정도 받았으면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자기 자리에 이렇게 올려놓고 가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희생, 그리고 자비의 정신,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19장의 말씀이 거룩하라라는 본문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거룩함의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11절부터 오늘 맨 마지막 9절까지 18절까지 이웃과 관계 맺는 법,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구체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다 이 한 절 한 절을 자세히 볼 수는 없습니다만 좀 압축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속이거나 사기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웃을 압제하지 말아라, 착취하지 말아라, 품꾼의 삭을 줄 수 있음에도 그거 갖고 있지 말아라, 귀먹은 자 저주하지 말아라,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아라, 재판할 때 불의하게 편들지 말아라,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라, 피 흘려 돈을 뺏을 계획을 세우지 말아라,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구체적으로 뭐예요? 다 이웃사랑이에요. 형제사랑이에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이 이제 18절 하반절에 있는 거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자 그리고 다음 그 이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구약의 율법을 압축하면 딱 두 개명이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특별히 이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 18절 하반절 보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무엇과 같이 하래요? 내 자신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밥 차려 먹죠. 몸이 추우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따뜻한 옷을 입죠. 인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내 자신이 고통당하는 게 괴롭고 힘들거든요. 배고프면 그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추우면 얼마나 몸이 고통스럽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몸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내가 내 몸을, 내 자신을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듯이 이웃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분 얼마나 배고플까? 아, 얼마나 괴로울까? 저 괴로움을 끝내기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내 몸 대하듯이 이웃도 그렇게 대하라는 거죠.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웃도 나처럼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들에게 우리 가진 것을 아껴주고 나눠주고 또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19장 이야기가 거룩하라로 시작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끝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웃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웃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또 사랑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내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살아가듯이 주변에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이 시간 되새겨봅니다. 하나님, 그 거룩함이 결국에는 이기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세상의 이 방향을 우리가 떠나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는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리의 이웃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자비의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하나님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섬김과 나눔이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